기도와 또 후원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또 뒤에서 이렇게 큰 그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나요? 안 길었나요? 전혀요? 예. 어느 교회 가면은 본문을 좀 길게 잡으면 그냥 단축해서 한 두 절만 읽으면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염려가 됐는데 긴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멕시코에서 하는 사역 중에 성경 통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샘플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영어 버전이지만 그 크로놀로지컬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성경을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시간대별로 시대별로 재정리해서 그렇게 성경을 이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묻혀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기는 시작하지만 중간에 갑자기 책들이 막 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이 150편이 다 한꺼번에 읽는 게 아니라 떠듬떠듬 여기 읽다 저기 읽다 막 하다가 서신서들도 그렇게 읽고요. 역사서들도 그렇고 뭐 복음서 가서는 또 당연히 또 그렇게 읽곤 합니다. 읽다 보면 이게 재미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을 내가 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을 보면요. 그 어떤 왕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해에 이사야가 아주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거 캐치하셨나요? 오늘 좀 전에 본문 읽으시면서요. 어느 왕이 죽었다고 그랬나요?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우시아 왕은 누구였나요? 왜 이사야에게 이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그래서 굳이 6장 서두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26장 전체가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시아 왕도 선한 일을 하고 좀 칭찬받을 일을 했지만 막바지에 이르러서 참 안 좋은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왕이라고도 안 하죠.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정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거 읽고 나니까 6장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저희는 통독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요,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저 주일날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서는 이 예배가 삶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삶으로 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오늘 주보를 좀 살펴보니까 우리 목회자 코너 해가지고 칼럼이 있더라고요. 전 이런 거 관찰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 집을 휑하니 둘러봅니다. 벽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어떤 꽃이 꽃병에 심겨져 있는지, 혹시 주방은 어떤지, 뭐 등등 화장실은 어떤지 등등 휑 둘러보는데 오늘 제 눈길을 끈 것은 이 주보 칼럼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런 그 삽입글이 있습니다. 예배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예배는 그저 아 오늘 좋았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골을 트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주일날 다시 시작해서 또 한 주를 죄송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이 던져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의 적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동받는 것이 물론 필요한데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아니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의 자신의 예배 경험입니다. 이사야서는 오늘 본문에서요, 내가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요, 내가 본즉, 5절에 내가 말하되, 6절에 내게로 날아와서 내 앞에 내 입에 대며, 또 8절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내가 가로되, 11절에 내가 가로되. 예배 중에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대화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금방 읽은 그 역대하서의 그 우시아 왕의 예배는요, 이것이 없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거, 요구하시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버젓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선뜻 하나님 앞에 엉뚱하게 찾아갔고 베풀고 했던 것이죠. 결국 그가 얻은 것은 복이 아니었고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사야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리고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요? 이사야에서는요, 희한하게도 이사야가 어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지를 시작으로 그의 글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이 역대기 순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6장 먼저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그게 순서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자기의 그 책을 그 순서대로 그렇게 써내려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1장부터 5장까지 먼저 열거를 해놓고 그리고 6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사야는요, 소명을 받기 이전에 아주 마음속 깊은 곳으로 그곳에서부터 내 백성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한탄하고 애통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제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그 글귀인데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는 이 신앙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요, 이것을 남의 소리로 듣지 않고 자기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한탄하심은 그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바로 나도 포함된 그러한 하나님의 한탄이셨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배가 엉망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우시아의 죽음과 동시에요. 요담 왕이,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 왕이 1장 초반에 보니까 그동안 이사야가 계속 이제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고 예언하고 또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왕들의 평가는요, 비교적 좋았습니다. 비교적 좋았습니다. 다 그렇진 않았지만 비교적 좋았습니다. 우린 대체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가 충분할까라고 그렇게 좀 스스로 어떤 그 잣대를 거놓고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주일 성수하면 되겠지. 뭐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십일조 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일날 뭐 밖에 나가서 전단지도 돌리고 그렇게 좀 전도도 하면 되겠지. 그런 어떤 행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정도면 내 예배 생활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줄 알고 어렸을 때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요. 부흥회 할 때마다 부흥사 목사님이 그 서원기도 많이 시키셨어요. 어렸을 때. 그때마다 뭣도 모르고 그냥 옆에서 친구들이 일어나니까 같이 그냥 곁들여서 일어나가지고 저도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눈물 질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많은 그 서원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땐 그게 여기까지 이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하는 일 그것만 충실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민의 길을 열어주시고 엉뚱한 나라로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코가 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미에서 저희가 사실 복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좀 알고 제대로 소원기도를 했었더라면.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제대로 알았더라면 오늘의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몰랐기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했기에 네,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6장에서 이사야가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을 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그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그 주의 저술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그 이사야서를 이렇게 그 분류를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의 배경 설명이고요. 6장부터 37장까지는 왕에 대한 책이고 38장부터 55장까지는 종에 대한 책이고요.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정복자에 대한 책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의 분류가 정확한 것이라면 그것이 이사야가 염두하고서 책을 저술한 것이라면 이사야는 오늘 6장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냥 단순히 예배 한 시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것으로 끝이고서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사야는 이 자리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 자리에서 곧 오실 섬김의 주인 되신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났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악의 세력과 싸우셔서 승리를 거머쥐신 그 정복자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할까요? 이사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왕이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섬겨주시는,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토닥여주시면서 잘할 수 있어, 힘내, 일어서, 또 한 번 일어서 7번까지 8번까지 일어나게 하시는, 그렇게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래서 정복해주시는 그러한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내가가 빠집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찾았습니다. 내가 본즉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자기를 철저히 예배에 인볼브 시키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곳에서 살아 숨쉬고 죽음과 생명을, 생사를 오가는 경험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생사의 경험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너무나 엄청난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기의 죄를 덮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씻김을 받습니다. 스랍을 통해서 씻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이런 경험들을 해야만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맞지만 또한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예배 중에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머리를 숙여야만 합니다. 근데 종종 예배 중에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다윗처럼, 내가 사울처럼, 아니 사울 이후에 바울처럼, 우린 너무나 거룩한 사람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혀지는 말씀, 또 불려지는 노래를 통한 그 말씀, 또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꾸 듣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렇죠?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살펴보니까요, 참 제 이름도 아브라함이지만 참 창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내가 너를 통하여 이렇게 일을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읽고 자기가 무엇을 통해서, 내 힘을 통해서, 내 지혜를 통해서,
내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그렇게 멋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가 멋진 고백을 하죠. 내 아들과 내가 다시 돌아오겠노라. 네. 호렙산으로 아들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에 같이 있던 하인이 물어봅니다. 불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양은 준비하셨고 더 뭐 구체적인 그 설명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내가 아니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생각에는 아들이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과 같이 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역대서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던 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안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내 영혼이 정말 새롭게 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 겸손한 그 다윗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아름다운 섬으로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에 투철해서 자기의 신념에 투철해서 정말 온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이라도 하고 다 죽일 것처럼 그렇게 그냥 눈에 살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음으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한번 만남으로요. 한번 예배의 자리에서 그는 온전히 고꾸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것이죠.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나가서 일주일을 살다 보면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끝나면 좋은데 있다 보면 헌데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책이 안 보이고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이 질문들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간절히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이루어질까요? 살다 보면 이러한 순간들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비디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글자로 그 박스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읽으셔야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보고 본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베르토 목사님과 또 아나 사모님을 만나게 된 게 한 20년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지켜오면서 참 이 운베르토가 그 감옥에서 그 회심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막바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마치고 공부하고 마치고 그리고 이제 자기와 비슷한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실했던지요. 한 번은 제가 운베르토 목사님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저희가 티화나에서 있었을 때 일인데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가 그 이제 더 직접적으로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싶은데 혹시 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면 미리 좀 얘기 좀 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운베르토 목사님이 딱 고민을 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도 좋다고 그러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전화 걸어가지고 운베르토 내가 몇월 며칠 날 거기 갈 건데 사람들 모아 내가 가서 뭐 어떤 행사 할 건데 사람들 모아서 내가 하고 내가 다 준비하고 하고 할 테니까 그냥 사람만 모아 이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이 서던 캘리포니아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현지인 사역자들을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번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늘 예스만 하지 말고 노도 노라고 대답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이제 같이 식사하자고 몇 월 며칠 우리 밥 먹을래? 딱 그랬더니 노 그러더라고요. 아주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교회에서 많은 행사도 하고 하면서 지내왔는데 3년 반 좀 지났나요? 그때쯤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평소에도 이렇게 전도하는 걸 좋아하셔서 그 목재상을 조그맣게 이제 부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나무를 사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직원한테 이제 복음을 전도했는가 봐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뒤에 쫓아와서 뒤에 이제 칼로 찌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문 또 그 인터넷 뉴스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봉변을 당했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아나 사모님이었습니다. 이 두 분 사이에 슬하에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큰아이 딸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이 딸은 좀 그 뇌에 이상이 있어서 이 말도 잘 말 못하고 몸도 좀 약간 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좀 핸디캡입니다. 어려서는 엄마가 아나 사모가 한 순간도 딸에게서 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사모님이 이제 남편과 같이 단둘이 다니는 시간을 조금씩 갖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삶이 이제 생겼더라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같이 이제 다방면으로 삶을 살고 사역을 같이 하던 중에 이런 일을 닥치고 나니까 갑자기 하늘이 무너진 것이죠. 갑자기.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1년 전에는 사모가 어떤 암 그 발견해가지고 그 투병도 했고요. 그리고 그 남편이 이 사고 당하기 또 얼마 전에는 그 자기 그 친정 아버지가 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연거푸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주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우리는 어쩌면 작은 일을 하나 가지고 감기도 며칠만에 안 떨어지면 아 주님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이럴 텐데요. 이 사모는 그 어두운 굴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전화를 통해서 우리 시편 한번 읽을래? 같이 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이요. 전화로요. 아침 8시, 저희 시간은 아침 9시. 그때만 되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 통화를 이어갑니다. 시편을 읽어가면서 시편 기자들이 표현하는 모든 그 정서적인 면들을 아나 사모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엄청나게 울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은 덤덤하다 그러고 어느 날은 화가 난다 그러고 어느 날은 감사하다 그러고 그렇게 막 감정의 골이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150편을 다 읽고 나니까 또 하세요. 그래서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중간쯤 가다가 아나 사모가 이제 내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 하고서 멈추고 자기의 형편에 비슷하게 있는 자매들에게 이것을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인사이트가 있어서 왜 이사야는 먼저 서원을 했을까?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어떠한 영적 삶을 살고 있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예배 한번 드린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기에 서슴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서원을 했을까요? 그는 좋은 것을 기다려서 그것을 알아서 서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것임을 이미 알고 이미 보았고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이 순간에 자기가 서원을 안 했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럼에도 아마 조금이라도 그런 희망이 있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셔서 나로 하여금 좀 복된 사역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으실까? 사람들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하는 이런 어떤 간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9절에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고 근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 고마워 잘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이러한 이적을 이러한 말씀을 일으킬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오히려 내가 가서 이렇게 외쳐라 너희의 귀가 어둡고 너희의 눈이 멀고 너희의 마음이 너무 단단하여서 너희는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심하기는커녕 그들이 더 반역을 일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를 잠시에 떠나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주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11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먼 여정일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전도지 받아들고 회심기도 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물론 되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지금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중심의 사역이 아니고 나를 믿어라 내가 이루겠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만족이나 성공보다 우리가 말한 거, 우리가 서원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먼저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이사야는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의 눈이 어둡고 너희의 귀가 멀었고 하는 것조차도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복음, 그것도 복음의 한 부분이니까 외쳐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서원만 하지 말고 서원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때를 찾으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찾아야 맞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인내가 이제 고갈이 나고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제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력 안 하겠습니다. 저 사람 크리스천 되려면 저 사람 신앙인 되려면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내 잣대로 내 시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 사역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언제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27년 동안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 네 번째 사역지에서 이제 7년 동안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사역지로 옮길 때마다 제 아내와 저는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게 맞습니까? 머무르는 게 맞습니까? 근데 제가 갈빈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교실에서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목회하던 목양지를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목회 경험이 있으신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목회 경험이, 담임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멀뚱멀뚱 질문 던지신 교수님이 답도 던져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이후에 이제 교수님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겨졌을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역지로 옮길 때마다 이 교수님의 말씀이 발판이 돼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도망가는 것일까? 회피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여행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조건으로 떠나간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 일을 이곳에서 다 마쳤고 새로운 지역에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그곳에 가서 또 적절하게 도움으로 이렇게 던져줄 수 있다면 그럼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서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며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네 번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는데 고통이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고통 뒤에 남아있는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가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삶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이 사람은 6장부터 66장까지 써내려고 할 글이 어쩌면 의도조차도 어쩌면 용기조차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관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배 중에 만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왕이시고 종이시고 정복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66장까지 밀고 가는 것이었어요. 백성을 눈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돌려놓으실지 이것을 보면서 그는 사역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나 이제는 사역자죠. 사모가 아니라 아나 사역자입니다. 아나 사역자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어쩌면 남편의 죽음과 같이 죽음과 함께 그의 삶은 온전히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러나 아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겨놓고 간 교회 앞에 서서 비록 사모의 입장이었지만 마치 목회자인 것처럼 앞에서 목사님이 그동안 하던 일들을 했습니다. 어느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사모님이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거기서 던져지는 많은 화살들을 받아가면서 제 아내에게 시편을 읽어가면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나눴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이 자매를 사역자가 되도록 마음에 자꾸 충동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신학교에 등록을 했고요. 짧은 과정이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지금은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자의 삶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지켜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나고 정말 깜깜한 그러한 현실에서 다시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으로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다시 엄마가 됐고요. 다시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분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저희도 이런 경험들을 했고요. 우리 예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이미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예배부터 여러분의 복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복음의 삶은 환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러나 마지막에는 분명히 광명한 하나님, 빛이 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오늘 예배에 은혜가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